요한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산업과 잔을 채우시고 우리의 분깃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향내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는 곳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오라 하셨고 이제 우리가 죽게 왔을 때 우리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전장을 봐야 되지만은 4절과 9절 부분만 보겠습니다. 오늘 휘장 속의 예수 제사장의 위임, 제사장에 관해서 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가 4절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있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을 아론에게 있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하여라.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같이 합니다.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를 맡겨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론과 아들들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요.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거기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요셉에게 내게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감성적이고 그저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표현이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원과 중심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되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비전 선언문을 딱 하셨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제사와 제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함께 살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장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의 중심은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표적, 그 초점은 철두철미하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보면은 화살을 쏘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맨 마지막 가서 하는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표적물이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이 역사가, 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뭐라 그럴까요? 기구도 마련하시고 성막도 마련하시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절정의 클라이맥스가 그게 사람으로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두 번째는 화목제. 이래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는 그 화목제,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켜주는 예수. 이것으로서 전부 사람이 포커스가 됩니다. 그 말씀을 순서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초점이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완성은 제사장이란 사명을 수용받는 것인데, 29장 44절에 이렇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첫 번째는 회막과 두 번째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세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데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순서가 회막을 먼저, 그 다음 제단을 먼저, 그 다음 제사장을 먼저, 이렇게 거룩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막이 거룩해지는 데에는 세 가지 순서대로 그 제물이 바쳐지고 거룩해지는 순서를 29장에서는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회막, 두 번째는 제단,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로 회막이 거룩해지는 데에는 이 전체 회중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동체로서 수소의 희생이 따릅니다. 레위기 4장을 보시면요. 제사장 한 명의 범죄의 비중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한 비중을 동일하게 수송아지 한 마리로 같이 듭니다. 위임식이라는 것은 더 큰 일생에 한 번 있는 그런 비중이라서 수소를 제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순서를 이렇게 희생을 드리는데 네 가지 순서대로 그 제물이 이 순서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회막을 하든지 제단을 하든지 제사장을 하든지 똑같은 순서인데 그 안에 내용들이 그 초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안수, 보축, 짐승을 잡는 것, 세 번째 혈용,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피가 쓰여지는 용도, 네 번째가 제물입니다. 안수, 도축, 혈용, 제물. 첫 번째 안수입니다. 안수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대제사장이면은 백성을 대표하는 최고도의 인품과 자격을 갖췄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미달되어서 아무 관계없는 창조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억울한 일을 감당하는 순서가 스스로에게 한 암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욕할 때에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더 깨끗한 것을 제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짐승은 타락되지 너희들 때문에 그 오염은 받았지만 할 수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주도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의 가치로 따지면은 그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이 스스로에게 안수한 것은 그래도 사람보다는 짐승이 낫다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수이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 의미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고 그 의미를 풀어줍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것을 중재해주는 것은 또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쓰는 상식과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내 원래를 모르느냐라는 그런 앵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축입니다. 그런데 그 도축의 자리는 11절에 회막 어귀 여호와 앞에서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고 정해줍니다. 이 수소는 그냥 짐승 잡는 정도가 아니고 매 이후에 매 한 1년에 한 번 수소를 잡습니다. 매해 속죄일마다 그 잡는 그 수소입니다. 매 해마다 잡는 수소의 양이 언젠가는 다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당해야 할 죽음과 고통의 소고기입니다. 그러니 수소가 잡히는 순간마다 그것을 해마거기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잡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그 시각이 다가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지는 퍼스널한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잡을 때라도 유월절 양을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1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거기다가 퍼스널리 어태치가 됐는데 거기다가 그 양을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혈용입니다. 여기 회막이 거룩해지는 그 수소에 백성 전체를 대속하는 수소의 희생의 피는 두 군데에 써서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피를 바릅니다. 어디에 바르는가 하면은 제단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제단의 뿔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대로 또는 우리가 사람들이 투구를 썼을 때 뿔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힘과 능력의 상징이자 그 출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자긍심과 자랑의 근간이 되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대속의 그 은혜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있다라고 나의 자긍심으로 심는 그 장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대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정함을 받아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제일 오염되고 영향력이 많고 타락되기 쉬운 곳이 나의 제단의 뿔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걸려내려 넘어가는 곳이 나의 장점입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주님께서 잠언서에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일 뿌듯하는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여기서부터 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발라지는 나머지 피는 바르고 난 나머지 피는 전부 다 제단 밑으로 뿌려버리라, 부어버리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피를 할 때에 바르는 거가 있고 뿌리는 거가 있고 그리고 붓는 거가 있고 이 종류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부어버리는 곳입니다. 제단 밑에 부어버리는 곳이 어딥니까?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딥니까? 아벨의 피가 흘려져서 그 처음 짐승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이 죽여져서 그 피를 흘렸던 그 자리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피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땅이 너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 복을 주지 않겠다고 가시 엉겅퀴를 내겠다고 그래서 가인은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거리라고 말씀했던 그 대지를 예수의 피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군데 보십시다. 여기서 성막은 제단에서 그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분향단에서 나오는 기둥 아닙니까? 그것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자리입니다. 그 땅을 맨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제단은 나는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나의 생애의 영역을 그곳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사나 개업이나 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받겠다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그냥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다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희생하고 또다시 우리가 바쳐드리는 그 대속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그 땅이 대속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옮겨가는 새로운 것이 시작하는 자리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제단에서 흘린 피로 정함을 받아야 되는 그 영역이고 그 자리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맨 처음 하실 때에 몸을 씻기지 않습니까? 청결의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성결의 역사를 했습니다. 청결과 성결의 역사를 암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맨 마지막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서 투자했던 이런 정결의 역사, 이 피 역사가 없으면은 그저 인간끼리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이렇게 소원이 되는 것이지 이루어져서 오는 완성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사에 대해서 소원도 있고 계약도 맺고 다 한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부 책상 위에서 그리는 그저 그림이지 더 이상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재물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재물은 특징이 재물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받쳐집니다. 하나는 성막 안 제단에서 받쳐지는데 신체 안에서 모든 기름기 있는 부분은 골라서 받쳐집니다. 성경에서 기름진 것,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께 받쳐드리는 제일 고귀한 부분입니다. 그 기름진 부분이 내나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서로 간의 연결 이렇게 매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 위에서 그것만 받쳐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게 다른 거가요.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죽까지 합해서 심지어 그 병까지 합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성막 짐 바깥에서 불에 태워집니다. 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이것은 성막 안에서 받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히브리 13장 11절 12절은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의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그 쓰레기 하치장 같은 그 난지도 같은 곳입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그곳에다가 받쳐진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 받쳐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쳐지는 가증한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지옥의 불이 피워지는 그 밖에 있는 지옥의 자리에 그 시작의 입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지옥을 짊어집시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가 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 자리인가? 성막에서 바치시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선교의 사명으로 또는 우리 삶에 있어서 낮은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그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가 그 자리 가서 어떻게 보면은 지옥불이 가까운 그 자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 죄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 대해서 기도의 문을 열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내가 가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동정으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겪으신 지옥을 짊어집시다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왜 가는가? 그가 그 자리 성문 밖에 있는 그 자리로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원리가 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회막이 이렇게 거룩해졌으면은 두 번째는 제단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수양의 희생이 있습니다. 두 번 수양이 바쳐집니다. 제단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강단이 있듯이 피아니스트에게는 피아노가 있듯이 내가 제사장에게는 제단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보내는 그 자리,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자리, 내가 주로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제일 많이 관심을 두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자리고 사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파송의 자리로 보내는 거가 여러분의 선교지의 자리로 그곳이 하나님께 가서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는 것이지 이 교회 와서 우리는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재충전받고 리차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이것이야라고 거듭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 내가 제단을 거기에서 그 주님이 옮겨 다시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인해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서 이 복음의 피로 정화가 되는 정결케 되는 그 역사 그 사명이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보시면은 안수와 도축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제물의 피가 사용되는 그 발라져야 되는 정화되는 혈용에서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피를 제단 둘레로 뿌리라고 합니다. 사역과 사명 그 예수의 피로 정 그것이 예수의 피로 정화를 받아야 되는데 제단의 둘레로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영향을 제일 가까이에서 받는 사람들이 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으로 내가 이렇게 제단으로 바쳐진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비춰져야 되고 아 저런 것이구나 정말로 삶에 있어서 일어나야 되는 자리가 이것이 저것이 무엇일까 저분이 저렇게 불목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울 바꿨을까 거기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족에서 나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서 이 자리가 받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물입니다. 수소의 제물이 성막의 안팎으로 나누어졌다면 첫 번째 수양의 제물은 성막들 안에서 하나로 합해져서 번제물로 온전히 다 바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쳐질 때에 이 첫 번째 수양의 제물의 특징은 각을 떠서 거기다가 바쳐지는데 물로 그 제물을 다 씻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나중에 보겠지만 화목 제물로 바쳐질 때에는 그냥 바쳐요. 그 대신에 남은 것들은 물에 삶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처음에 번제물은 그냥 있는 대로 다 바칩니다. 그냥 가죽이고 뭐고 다 바치는데 여기에서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내요.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따로 구별해 줍니다. 그 가죽의 옷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따라가 보시면은 처음 가죽의 옷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노라. 그저 제사장에게 야 이거 잘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못 피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정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입혀줄 때마다 내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사장이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만 하나님 무엇을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저거 바친 제물에서 준 거예요. 바친 제물에서 준 거예요. 자기가 잘라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은혜로써 입어주는 옷이에요.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은혜로서 입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도 정말로 그 물두멍에서 씻지 않습니까?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그것을 거기에서 바쳐지는 제물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 씻어서 너희들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 바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수소의 제물은 향기로운 제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양의 제물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받으신다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물로 씻어서 된 그것이 있고 그 각을 떠서 된 그것이 있고 그러나 기름기 바치고 그래서 받쳐지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쳐집니다. 이제 세 번째 제단 회중이 되었고요. 그 회막을 통해서 회중이 거룩하게 되고 제단을 통해서 사역이 거룩하게 됐으면은 이제 세 번째가 사제를 통해서 사제 그 제사 드리는 사제 제사장이 거꾸로 사제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사제가 거룩해지는 데는 두 번째 수양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양은 하는 사역을 거룩하게 만들었으면은 두 번째 수양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역의 기본은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서는 사람이 정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안수 도축까지는 같은데 제물의 피를 쓰는 혈용에서 달라집니다. 제물의 피가 처음에는 제단뿌리였죠. 그리고 나는 제단둘레였죠. 이제는 세 번째에는 제단둘레로 뿌리는 것은 더해지지만은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더해집니다. 이제 제단둘레 뿌리는 것이 더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발라지는가 하면은 사람의 신체에 발라집니다. 오른쪽 귓불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 당시에는 오른쪽은 신과 대표성을 가진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오른쪽이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 쪽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사사기에 보면은 에훗을 말할 때 그는 왼손잡이니라라고 표현을 했던 거가 그는 그 당시로 보면은 좀 장애에 가까운 거예요. 차별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지금 사사기에서 표현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역발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직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듣고 접촉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끊임없이 정화를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공인으로서 내가 공인의 입장이 된 것 마냥 역할만큼은 그것은 사적인 공간이 없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제단 둘레에 뿌리고 사람의 신체에 발라지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제사장의 예복에 피를 뿌려서 맡은 직분이 정화되는데 이때 거룩한 기름 성류를 같이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옷으로 보면요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복이 쫙 있는데 거기 대해서 너희들이 그 예복이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다라고 말. 그러니까 물과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기름과 피 이 세 가지 역사가 이것이 같이 여기 다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가네요. 물과 기름과 피가 같이 이 재료들이 그것은 곳곳에 쭉 발라져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전체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여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입니다. 두 번째 수양의 제물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더해지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소의 제물은 나눠지는 제물이면요. 그리고 첫 번째 수양의 제물은 회막 안에서 나눠졌던 제물이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라 그러면은 세 번째 수양의 제물은 기름기와 넓적다리는 제단 위 제물로 바쳐지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지는가 하면 도축된 짐승에 더해서 무교병 관주리에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물이 거기에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무교병 광주리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이 거기 무교병이 기름 바른 그 누룩을 섞지 않은 빵 그리고 누룩을 섞지 않고 만든 기름을 바른 과자. 근데 기름 바른 과자인데 그 안에 속이 비어있는 이런 과자를 그 안에서 몇 개만 집어서 그 위에 받쳐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제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완성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수양의 제물은 사람에게 집중되는데 그 절정은 거기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물들을 남겨 바치는 거 얼마 아니에요. 제물들을 남겨둬가지고 화목제물로 임직받는 제사장이 성막 안에 정해진 장소에서 먹습니다. 이 원리가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에서는 29장 끝절 부분에 보면 매일 드리는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라고 이렇게 종합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루 두 차례씩 드리는 제단과 사제를 속하는 일을 하고 수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희생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은 4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수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밀가루를 10분의 1, 11조를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찌어 짠 기름 4분의 1 이렇게 올리브를 찌어 짰다. 그냥 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찌어 짰다는 것은 여기 대해서 고통받고 힘들었고 그분이 이렇게 하셨던 그것을 펄스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그럼 바로 이어서 저녁 제사에서는 뭐라고 그걸 묶어서 표현하는가 하면은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수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제물과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주식을 구성하는 음식물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나머지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일주일 내내 먹고 삽니다. 그 원리를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제물을 다 드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그 원리가 여기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43절에는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수양의 제물 어떻게 먹는가? 31절 이하에서는 회막 어귀에서 이 수양의 살 고기와 삶아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광주리의 무교병 빵을 먹는데 이튿날 아침까지 태워져 있으면 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유월절 밤에 먹었던 그 장면입니다. 어린 수양을 삶아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어두운 데서 통과하게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요. 이것을 내에게 있는 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인데 예수의 거룩한 희생을 입어서 이웃들에게 화목을 나누고 또 내가 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바로 그런 이치와 배경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제일 마지막에 29장 46절에서는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흔히들 하는 말로 내가 부모 돼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은 끊임없이 거듭되고 반복돼야 될 일입니다. 얼마 동안 합니까? 이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 9절이 9장 8장 9장이 같이 묶어지는 위임식입니다. 레위기 8장에는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1회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제사장 한 명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1회가 걸렸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일을 하는 것도 1회가 걸립니다. 하나님의 전 노력이 들어가서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는 역사가 끝나고 나니까 8장에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임직식 하고 나니까 제사장 9장 레위기 9장 1절에는 여덟째 되는 날에 안식구 첫날입니다. 여덟째 되는 날에 드디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그 일들이 쭉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원리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는 그런 다음에 아론은 제사가 다 그리고 화목제, 번제 이것을 이렇게 속죄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불은 진노의 심판의 불입니다. 지옥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백성들에게 떨어져야 될 그 심판의 불이 진노가 어디에 지금 왔습니까?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그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올림픽이 시작될 때에 성화봉송을 하는데 그 불을 아테네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부터 처음 채취를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어서 사람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와서 맨 마지막에 올림픽이 있는 자리까지 오는 그 연결 고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불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바쳤다는 사람이 붙인 거가 아니고 시작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불이 내려와서 불의 혀처럼 보였다라고 말했던 거가 사람의 혀에서 나왔다는 거가 그 말씀으로 되었다는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설교에서도 성경말씀 말씀 아닙니까? 그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제일 시작이자 마지막은 말입니다. 말에 숨이 들어가서 이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내 말을 다듬고 내 말을 해야 되는 그 원리가 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제단 숯불을 입에 놓아서 라고 말하는 것이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으로서는 너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나는 퍼스널하게 내 아들을 바치는 불로 바치는 그런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9장에 그것을 끝나자마자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향단불을 붙일 때 다른 불을 가지고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한 이유가 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때마다 이거 중요한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때도 이렇게 죽어야 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 받았다는 그 사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신 자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세상을 중보하는 그런 사제의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는 3절에는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와 사제라는 미완성의 모형을 창조하여서 완성을 기다리게끔 하였습니다. 부서져야 할 부족함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 인간의 그 모자람에 보조를 맞춘 하나님의 인내이고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생성 역사의 전문가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능력과 제물된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체험되어지는 실상입니다. 이 근간이 되는 고백을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내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기준에 맞춘 소행으로 나의 소원을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소속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9절은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속을 얻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능이 되어 있고 내게 제 본성에 맞는 그런 소행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로 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유혹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간이 모자라서 이런 내 취미나 내 정도의 수양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퍼스널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고 하나님의 모욕이고 퍼스널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것을 무시해서 딴 데로 가버리면은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미래적으로 단정해서 이렇게 너는 이것이 숙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것은 내가 이런 자리 있으면 안 되지라고 깨달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를 야단치고 할 때에 매를 때리는 것은 애를 죽이려고 하면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려는 것처럼 그래서 이어서 9절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모으신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수도 없이 민족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음복을 했고 이런 것들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숨쉬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로 숨쉬고 이 은혜가 묻어나고 이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의 둘레가 아버지 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신 그 영역에 예수의 피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자그마한 고통과 자그마한 아픔과 자그마한 투자를 과대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디딤돌로 삼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피에 가득 잠겨서 남은 평생 아버지 안에 은혜의 피에 잠겨서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20장 새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맨 오늘 히브리서 끝장에 나오는 축복문으로 오늘 마지막 축도 파송에 축도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